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서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마 저 손 마른 자를 분명히 고치실 거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과연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적대적인 편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을 깨는가 지키는가를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리새인들이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주시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하시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친히 고쳐주신 사건을 다 접하고 나서 그들이 나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때부터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극단의 위치에 서 있는 헤롯 땅과 손을 잡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서마다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었던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접할 때 위선자요, 정죄하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악랄한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바리새인을 향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명망 높은 종교인들로 추앙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을 때 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이렇게 잘 행하고 지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 것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 나도 그런 외적인 요건으로 자랑을 하려면 나도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해가 그 당시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 것이냐를 설명할 때 그것과 대조시키는 비교 대상으로 늘 등장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렇게 높고 훌륭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의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개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필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수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근거, 종교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근거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율법을 잘 아는 것과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여서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듯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다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율법을 열심히 매우 성실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엄격한 율법을 성문화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들뿐 아니라 장로들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내려오는 구전율법들까지도 다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을 받았고 권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바 그들의 한계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그 마른 손을 치유해 주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로 낙인 찍히고 죄목을 덮어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뉘앙스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논쟁을 더 분명하고 격렬하게 드러내도록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불러내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든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다 어안이 벙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안식일이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쉬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도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바른 행위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어디에도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다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살펴봐도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성읍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 불이 꺼져서 난방이 안 될지라도 불을 켜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발각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는 엄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 규례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십계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구약성경의 십계명은 두 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나타나고 신명기 5장에서 또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근거를 대시기를 이렇게 근거를 대시죠. 내가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였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달리 제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수단이 되고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논쟁을 거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잊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더 근본적인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리고 그 계명이 애초에 목적하셨던 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린 채 누가 일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병자를 대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이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침상채 메어가지고 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접근할 수 없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위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달아서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육체적인 질병도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죠. 그들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중풍병자를 향한 애정, 사랑,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연약한 사람과 결핍과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마침 거기에 치료를 행하시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잊지 말아라 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명만 남아서 예수가 그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감시만 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의 현실을 외면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외려 정죄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계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와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사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입니다. 우리는 창조기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존귀하게 대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좋아하시는 그 표현을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자기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은 호세아서에서 더 발전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붙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벌 속에서, 그 징벌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며 마음을 돌이키시며 긍휼이 불붙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인격자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놓치고 오직 그 율법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만 관심 있게 지켜보며 정죄와 응징이라는 기계적인 법칙만을 적용하며 선생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전형에 대해서 바울이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어떻게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열심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열심이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방향을 잃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셨는가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자기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남이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열심히 살펴 그를 정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실에 직면합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표 유력 후보군들 중에 다윗이 끼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신 우리아를 모살하는 죄를 저지르고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전 존재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길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길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답이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시는 길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 나 스스로는 내 삶 전체와 영혼을 책임질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은혜와 긍휼에서 출발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조금만 잘못하면 은혜와 긍휼 대신에 정확한 계산,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한 지적, 정죄, 비판 이런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하는 자들이다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인, 신앙인이기 전에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세속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다 하는 출발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 선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세상 곳곳에서 보내어 세상 곳곳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고 어디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한다면, 정확한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 속한 지체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로 부르실지 모르는 예비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채점표를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빈약한 정체성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고 어떤 사역을 행하신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체성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감싸주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히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우리를 향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로 우리의 지체와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